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복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잘 이해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믿음 주셔서 그 말씀 믿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저희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4절부터 8절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절부터 8절을 세 가지로 나누기를 우리가 4절에서 5절 상반부까지 이 편지의 인사말이라 이렇게 나눴고 5절 하반부부터 6절까지 찬송이다. 그 다음에 7절과 8절은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주제, 요한계시록의 theme이 됩니다. 즉, 다시 오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지난 두 주 동안 저희가 이 인사말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4절에서 5절 상반부. 그래서 지금 그 4절과 5절 상반부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지난주까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여기에 쓰여 있는 대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것이 무슨 뜻인가 보았고 성령님 그 보좌 앞에 일곱 영 그것이 또 뭔지 보았고 또 우리 예수님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땅의 임금 그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지금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지난주에 우리가 좀 자세하게 봤는데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땅의 임금 즉 이 충성된 증인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죠.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이것은 예수님의 현재 현실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왕이십니다. 모든 걸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교회에 보내십니다. 은혜라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은혜라 여러분과 꽤 많이 본 구절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셨지만 백성들은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행한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셔야 마땅한데 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약속하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디도서 2장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즉 예수님이 나타나, 이런 뜻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받은, 예수님을 저희가 소유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이 평강은 세상에서의 평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누리는 평강을 얘기합니다. 왜? 죄인에게는 하나님과 누리는 평강이 사실은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야 마땅한 것인데, 그래서 구약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앞으로 올 메시아와 그가 이룰 그 참 구원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이 너희를 은혜 주신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평강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요즘 너무 예수님의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며 그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가리켜 에서는 내가 미워한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왜? 그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들을 위해 완전한 삶을 살아주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자가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그 자가 예수님을 떠나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기 혼자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행위를 할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8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superficially, 대강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이다, 평강이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평강을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에서 우리 예수님을 약속하시는데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 아이가 이제 왕이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 우리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예배가 시작할 때에 제가 두 손을 들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지금 공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참으로 어떤 복을 받고 사는 저희들인지 깨닫게 됩니다. 왜? 여러분이 일주일 살아온 그대로 하나님이 대하시면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지 않고 심판이 있을지어다 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저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저희는 여기서부터 정말 예, 뭐 세상 말로 하면 황홀해집니다. 너무너무 기뻐진다 이 말이에요. 참 이 백성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자리에 나오고 어떤 복을 받고 지금 무엇을 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보좌에 지금 앉아서 왕노릇 하며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근데 어떤 우리들은 이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그 천국 예배를 드리면서 그 천국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그 예배가 진행되기를 그걸 바라겠습니까? 영원히 진행됩니다. 영원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불만이 없습니다. 요즘 교회 온다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해를 못하니까 말은 다 이해한다고 하는데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어떤 건지를 모르니 겨우 그냥 억지로 나오고 또 나와서는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이런 것은 지금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아, 저는 그 복 받기 싫어요 하는 것하고 똑같은데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자리에 오신지 한번 좀 이해를 하시고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고 계시고 여러분을 바라보며 지금 기뻐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안 기뻐하시면 지금 뭐가 지금 이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참 기쁜 예배입니다. 예. 제가 뭐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아니, 죽음도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본 것이. 그러나 우리는 인내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무슨 증인이라 그랬죠? 우리도 충성된 증인이라. 예, 죽기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으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보좌 앞에 일곱 명 하나님 성령님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은 5절 하반부부터 6절까지를 봅니다. 5절 하반부부터 6절까지는 저희가 찬양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감사 찬양. 바울 서신을 여러분과 저하고 공부를 했었는데 그 바울 서신 중에서도 항상 그 바울 서신이 인사말로 시작을 하고 그 인사가 끝나자마자 바울이 하는 것은 항상 감사 찬송입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렇게 인사말이 끝나고 5절 하반부부터 감사 찬송이 나오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지금 5절 하반부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출애굽기를 종합해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보죠. 우리를 사랑하사, 5절 하반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 즉 출애굽기의 내용을 한 센텐스로 종합을 해놓으셨습니다.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즉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곳에서도 유월절 양의 피로서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그렇게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면서 그 목적을 뭐라 그러냐 하면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니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목적이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려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려고. 예, 여러분과 제가 계속 공부해 왔지만 출애굽기는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예표입니다. 세상 수준에서 미리 보여주는 그런 수준입니다. 지금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출애굽, 아니 참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애굽, 요한계시록 8장 요한이 11장 8절에 가보시면 요한계시록 11장 8절 저희 시체가 여기 그 시체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 우리 11장 갔을 때 더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그 두 증인이 죽어버립니다. 교회가 죽습니다. 그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애굽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아니고 소돔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아니고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하죠.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모습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나와 가나안 땅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천국을 상징하는데 이제 세상에서 나와 천국으로 들어가는 즉 여러분의 현실을 구약에서 세상 수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출애굽 출 나온다 애굽에서 나온다 그러나 이제는 참 출애굽이 아니라 참 출 세상입니다. 참출죄입니다. 참출사탄입니다. 그래야 천국으로 옮겨지고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영생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항상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이 사랑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세상을 짓기도 전에, 창조하시기도 전에 그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과 제가 있었다는 것.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을 가끔 생각할 때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마음에 품고 계셨다. 이 김용환이를 마음에 품고 그리고 이 나를 즉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 이제 참 메시아 즉 참 모세 모세가 예표하고 있는 참 모세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가면 예수님을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 부르십니다. 즉 구약의 그 출애굽도 유월절 양의 그 피를 통해서 구원 해방이 되는데 지금 참 출애굽도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똑같습니다. 참 출애굽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부터 사탄에서부터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그리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즉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찬양을 마치십니다. 이 찬양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부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바로 그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친구로서 이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셔. 즉 그 제일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단 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 즉 나라 왕 같은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다음 번에 보면 그의 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됨이 유월절 양의 피, 참 구원도 세상에서 나오고 죄에서 나오고 사탄에서 나오는 참 구원도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마지막 재앙 열 개의 재앙이 애굽에 주어졌는데 그 마지막 재앙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것이 필요합니다. 뭐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자기네들은 잘난 줄 압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와 똑같습니다. 자기네들은 잘난 줄 알아요. 그러나 그 마지막 재앙에서 큰 진리가 나옵니다. 뭐예요? 그 전까지는 뭐 어둠의 재앙이 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데는 깜깜하지가 않았어요. 애굽 사람들이 사는 데만 깜깜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깜깜하지 않은 그곳에서 거하면서 잘못하면 교만해집니다. 나는 잘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왜? 나는 지금 그 재앙을 안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고방식을 깨버립니다. 즉 마지막 재앙에는 그 유월절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바르면 죽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도 안 바르면 죽게 돼 있어요. 즉 뭐예요? 애굽 사람만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도 같은 죄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안 믿는 사람보다 좀 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도 필요하고 저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까 다른 재앙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님 피가 필요 없이 구원받아야죠. 왜? 우리는 저 죄인들보다 잘났으니까.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고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더 나쁘게 생각되는 그 죄인도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고. 즉 애굽 사람도 피를 바르면 사는 거였고 이스라엘 백성도 안 바르면 죽는 거였어요. 깊은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셔 흘리신 피로 이제 우리 죄가 씻겨진 것입니다. 제가 몇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읽으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10장 14절에 가보시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17절에 가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는 이제 더 다른 제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왜? 완전한 제물이 아니었어요. 동물들은 완전한 제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죄를 위해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야 되지만 이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피로서 한 번 드리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여러분의 죄가 이제 용서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다니 더 이상 기억조차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세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지금 이렇게 하얀 옷들을 입은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말하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무슨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서 하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상징입니다. 정말로 무슨 하얀 옷을 입고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징은 뭐예요, 지금? 깨끗한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깨끗해졌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예수님의 피에 씻으면 빨갛게 될 텐데. 여기는 하얗게 됐다. 상징적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천국에서 깨끗하게 씻어진 모습으로 지금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 피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죄에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세상에서부터 해방입니다. 죄에서부터 해방.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구원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구원을 경제적인 구원으로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무슨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경제적인 구원을 주신 것 같이 착각을 하고서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정치적인 구원으로 착각을 해서 예, 그 정치에 물려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해방하자. 한국에서도 해방신학이라 꽤 유명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경제적인 구원도 아니고 정치적인 구원도 아니고 그 어떠한 구원도 아니고 죄에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 죄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그런 참 추악한 죄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옮기는 것이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그 외에 다른 구원을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에서는 지금 그런 예표 수준에서 구약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그것을 다 설명해 둘 필요가 없죠. 다 알고 계시죠. 로마서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20절에 가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6장 1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그 죄에서부터 해방이 되어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나와 이제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요한계시로 돌아가면. 죄에서 나와, 즉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리고 이제 6절로 들어갑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지금 여러분의 구원을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했어요. 그죠? 사랑으로. 그래서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어떤 구원이에요? 죄에서부터 해방. 그래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잘 이해를 하세요. 지금 성경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의 찬양 내용이에요. 5장, 그,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가서 보게 되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래서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천국 모습을 7장, 그 요한계시록 7장에 한번 가보세요. 천국 모습이 나옵니다. 천국 모습이 어떻게 표현이 되나 한번 보세요. 14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 옷이 깨끗해졌어요. 피로 구원을 받아서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성전에 누가 들어가는 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 성전에서 즉 제사장으로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를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구약에서 성전 모습이 두 가지죠.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가 하면 장막이 있었어요. 모세 때 장막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장막을 그들에게 덮는다. 뭐예요? 성전 아니라 이거죠. 천국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요? 제사장으로서. 이제 왕같이 또 통치하고 그런 모습은 또 딴 데 나오지만 여기에는 뭐예요? 지금 천국에서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뭐예요?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겨요. 섬긴다. Service. 즉 예배.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에서 제사장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왜? 여러분이 지금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지금 예수님 보좌에 앉았어요. 왕 같은 분이고. 지금 천국 거기에 돌아가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며 앉아서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기를. 왕 같은 제사장님. 안 보이세요 이게? 그냥 이 세상 수준에서 밖에는 내 자신이 안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 예수님이 이루신 여러분의 구원의 현실이 안 보이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누가 필요했어요?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보통 백성들, 참 이게 보통 백성들. 그들은 나가지도 못했어요. 어디 감히 성전 안에 들어갑니까? 다 밖에서 기다렸어요. 근데 대제사장 혼자서 대표로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복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이 다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떤 목사는 은근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꼭 자기가 필요한 것 같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목사 필요로 해요? 절대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목사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구약에서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제사장, 왕. 어? 그럼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즉 성령님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목사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좀 그렇게 좀 해야죠. 그래 건드리지 못하게. 그죠?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근데 예, 건드리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도 건드리면 안 돼요. 왜? 여러분도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해치는 거는 삼가면서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나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출애굽기는 예표 수준이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그 성취된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약속이었죠. 이사야서 61장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니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벌써 과거형이 돼버렸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벌써 이루어진 여러분의 천국 현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충성된 증인,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우리 교회가 지금 다 합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참여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냥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모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시는 모든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인가는 뚜렷하게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즉, 여러분과 저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연관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은 여러분 삶을 헛살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은 먼저 뭐 의사건 무슨 변호사건 뭐 선생이건 뭐건 간에 그런 거 다 전에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참 우리는 이 시시한 걸로 자랑을 합니다. 뭐 내가 의사다, 내가 뭐 변호사다 이따위로 자랑을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천국의 왕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서 그렇게 한번 소개를 해보세요. 저 천국의 왕입니다. 예, 네, 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네, 지금 천국에서 제사장 일을 하고 있죠. 여기는 왜 자랑이 없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인데. 이게 지금 예수님 안에서 우리인데. 아이, 이거는 창피해요. 이거는 얘기를 안 하고 뭐 자꾸 세상에서 뭐 자기가 누구고. 아우, 답답해 죽겠어요. 왜 교회 와서까지 세상에서 자기가 누군가. 아우, 정말 듣기 싫어요. 저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누군지. 놀래지도 않을게요. 얘기도 해주지 마세요. 정말 안 놀랍니다. 오, 대단하네. 뭐가 대단해요? 대단하게. 하늘나라의 왕인데,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뤄놓은, 예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놓은 거에는 하나도 자랑이 없고 그 세상에서 자기가 누군가에는 자랑이 많습니다. 무슨 학교를 나왔고 어디를 갔고. 예, 저한테는 얘기해 줄 필요 없어요. 하나도 안 놀래고 하나도 내가 우와 하지 않습니다. 시시해요. 시시하단 말이죠. 아니, 이게 지금 제가 그냥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저는 시시해요. 저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은 아마 좀 이해가 갈 겁니다. 이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꾸로도 좀 이해하세요. 거꾸로도. 세상에서 이렇게 시시하게 된 사람들도 창피하게 여기지 마세요. 뭐가 창피해요? 하는 나라에서 지금 왕으로 노릇하고 계시면서. 그런 세상에서부터 자유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감옥에 갇혀 살지 마세요.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인정해 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예, 제가 여기서 예 그냥 고난만 받다가 정말 보통 사람이 말한 대로 참 예 지겹게만 살다가 죽어도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리입니까? 근데 이게 왜 우리 자신을 움직이질 못합니까? 이런 진리 앞에서 저희는 왜 이 진리가 나를 움직이질 못합니까? 왜?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로? 그러면 그 진리가 나를 주장해야죠, 매일매일. 예, 네, 복음을 듣고 그 천국의 현실을 말씀을 통해 보고 그리고 딱 집에 가면 또 지겨운 일들이에요, 그죠? 아이고, 어떻게 해요, 이거? 우리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 다시 돌아오는 날, 아니면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뵙게 되는 그날, 여러분이 이제 참으로 영원토록 어떤 자인지를 여러분 눈으로도 이제 분명히 보게 될 날이 옵니다.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여러분 자신을 직접 보게 되는 날이 옵니다. 예수님을 완전하게 닮은 여러분의 자신을 직접 보게 되는 날이 이제 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세상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면 참 옛날에 우리 한국에는 참 이런 컨셉이 꽤 있었어요, 그죠? 저희 생각에는 그 왜 연속극 같은 거 보면 왕이 있잖아요.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신하들. 제가 볼 때는 야, 저 사람 저거 하루 종일 이렇게 서 갖고는 그냥 그 뭔가 싶은데 그 당시에 그들이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왕실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이 세상 수준에서도 그런 걸 이해를 했어요, 그죠? 왕을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참 영광된 것인가.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섬깁니다. 그분 앞에서 제사장들로 지금 그분을 섬깁니다. 예, 구약 때 그 제사장,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습니까? 구약 때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레위 족속. 거기 레위 족속에서도 전부 구약은 세상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무슨 몸에 상처라도 뭐가 이게 있으면 안 됐습니다. 뭐, 이제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이러면 제사장도 레위 족속인데도 안 시켜요. 완전했어야 돼요. 겉으로, 그죠? 구약은 항상 겉으로, 세상 수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의 큰 복인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약에서도 모세와 아론이 제사장으로 처음으로 세워질 때 피가 뿌려져서 제사장으로 세워졌죠. 여기에도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왕같은 제사장이 됐는데 뭐로? 그의 피로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깨끗하게 씻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받았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제가 한 군데 읽어드리고 좀 더 얘기하죠.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 구약에서는 아무나 성소에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피에 힘입어 이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은 맑은 물로 씻겼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서 그 하나님 성소에 이제 이렇게 들어갈 그런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지금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러 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은 그냥 앉아 있는 걸로 착각을 하시는데 지금 찬송을 드리고 지금 말씀을 듣고 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럼 귀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에 어떤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모이는 것, 즉 예배로 모이는 것을 등한히합니다. 교회도 기쁘게 가려고 하질 않아요. 여기 보세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이제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보고 더욱더 권하여 자꾸자꾸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면 그럼 제사장을 된 이유가 하나도 없죠. 왜 제사장이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여러분과 저는 참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참 성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즉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예배 여기에서 왕같은 제사장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현실로 이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예수님의 제사장이 아닌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하셔도 그 일을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하듯 하라.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삼으라 이 말이죠. 여러분이 집에서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세상에서는 얼마나 여자가 한심하면 저렇게 집에서 애나 보냐. 하나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은 여자는 집안일을 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안일을 무시하고 밖에서만 노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됐어요, 세상은. 그래서 참 우리 목사의 사모나 뭐 전도사의 사모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그죠? 참. 우리 와이프 정말 이런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불렀지 우리 와이프를 뭐로 부른 게 아니죠. 무슨 실력이 필요합니까? 집에서 애 잘 키우고 저 잘 내조하고 그리고 우리 기쁘게 서로 사랑하면서 아주 즐겁게 살면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그거보다 더 바라세요? 세상 값어치에 노예가 되지 마세요. 무엇이 값어치가 있고 무엇이 귀중한 거는 하나님이 제정하시는 거지 세상대로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뭐라 그러건 무슨 상관입니까, 저희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이제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하반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 때 여러분의 몸을 신령한 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라니.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제사 용어를 써서 제사 수준에서 풀어갑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관제 다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였죠. 자기의 삶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삶을 제사로 표현합니다. 다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삶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제사장으로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께서 제사장 나라임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임을 최고로 잘 증거할 수 있는 데가 어딥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지금 천국의 제사장으로 모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예, 제사장들 그 구약에서는 그냥 그 제사장 옷, 얼마나 아름다운 제사장 옷을 입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의 의를 입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옷 입었다. 예수님보다 더 아름다운 옷이 어디 있어요? 그런 예수님의 옷을 입고 먼저 입기 전에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의를 옷을 입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 듣고 그 하나님 말씀 듣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변호사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무슨 간호원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문라이닝입니다. 그건 두 번째 잡이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두 번째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최고의 잡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여러분의 현실을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 사탄에서 해방, 세상에서 해방. 그래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는 자들인지 증거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관제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다 부어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삼으셨다 얘기하고 나서는 이 사도가 뭐 다른 말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것으로 찬양을 끝냅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에 그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구약 백성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구원을 했는데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구약 백성들과 조금 더 난 것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의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리하여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됐기 때문에 구약하고는 다릅니다. 이제 될 겁니다. 천국 가면 여러분이 이제 완전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섬기고 예배하고 영원히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됩니다. 구약같이 그냥 백성들이 제대로 못하면은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이루신 거기 때문에 됩니다. 이제 보세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벌써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이제 그 영적인 천국의 형식을 증거하는 것이 삶입니다.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사세요. 그래서 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바로 지금 그 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그 천국의 모습을 더욱 확실하게 보아 그 현실대로 살아가고 그 현실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